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3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했다는 진정한 징후를 요구한 존 볼튼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해 정상 간 대화 상황부터 제대로 파악하라는 취지로 비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최재일 부상은 조선중앙통신 기자가 볼튼 보좌관의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 발언에 대해 질문하자 볼튼 보좌관이 이성적인 발언을 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면 3차 순회 회담과 관련해 어떤 취지의 대화가 오간지 정도는 파악하고 말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볼튼의 발언은 미국 사람들의 발언에서 일반적으로 느끼는 미국식 재치성도 논리성도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사리 분별 없이 말하면 좋은 일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볼튼 보좌관은 미국이 3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으로부터 무엇을 보기 원하는지와 관련해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을 했다는 진정한 징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재일 부상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18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이 자기 미북 협상의 국무장관이 아닌 의사소통이 보다 원숙하고 원만한 인물이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한 지 이틀 만에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 포럼에 참석한다고 중국 주재 러시아 대사가 확인했습니다. 타스통신은 안드레이 데니소프 주중 러시아 대사가 이같이 전했다면서 중국 측은 푸틴 대통령은 포럼의 가장 중요한 주빈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에겐 포럼에서 연설하고 1대1로 구상과 그와 관련한 다른 국제적 구상에 대한 견해를 밝힐 기회가 주어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크렐린궁은 18일 내놓은 보도문에서 푸틴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면서 푸틴 대통령의 초청으로 김 위원장이 4월 하반기에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위원장의 구체적 방문 시기와 북러 정상회담 장소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비아 동부 군벌 리비아 국민군 LNA의 칼리파 하프타르 사령관과 통화를 해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고 백악관이 발표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 하프타르 사령관과 전화통화를 하고 테러 퇴치와 리비아의 정치적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대테러, 리비아의 석유자원 확보 등에 대해 하프타르 사령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면서 두 사람은 리비아가 안정적이고 민주적인 정치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 있는 정부 건물에 무장 괴한이 침입해 폭발과 총격전이 발생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통신은 나스라트 라히미 내무부 대변인이 적어도 무장괴한 3명이 치안 병력과 교전을 벌였고 이 가운데 2명은 사살됐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총격전에 앞선 폭발음은 폭탄 공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프간 정부는 사상자 발생 여부 등 구체적 피해 상황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정무 건물은 18층짜리로 카불 시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직 이번 사건의 배후를 자처한 단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아일랜드 런던 데리에서 발생한 여기자 총격 사망 사건의 용의자 2명이 체포됐다고 북아일랜드 경찰이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 18일 29살 리라 맥키 기자 살해 용의자로 18살과 19살 남성 2명을 붙잡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대테러법이 적용됐습니다. 앞서 경찰은 반체제 공화주의자들이 총기와 탄약을 이용해 경찰 등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런던데리 지역에서 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멀로이 파크 지역의 한 집을 급습하자 반체제 공화주의자들이 폭동이 발생했고 이때 마스크를 쓴 권총을 든 남성이 경찰 차량을 향해 총을 쏘면서 인근에 있던 리라 맥키 기자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안소영입니다. 곧이어 생생라디오 매거진이 방송됩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생생 라디오 매거진, 저는 장량입니다. 의료과학이 발달한 21세기 100세 시대라고 하죠. 건강하게 오래 사는 많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건강한 삶의 필수 요건은 바로 잠을 잘 자는 겁니다. 미국 뉴욕대학에서 연구조사한 내용을 소개해드리죠. 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피곤하거나 잠이 안 올 때 술 한 잔 마시고 푹 자, 이렇게 권하죠. 자, 이게 의학적으로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잠이 안 와서 뒤척이는 사람에게 좀 더 노력해봐 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건강한 성인은 하루 5시간만 자도 괜찮을까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 잠들기 전에 술 마시기.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답니다. 그리고 깊은 수면에는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두 번째, 잠이 안 올 때는요, 뒤척이지 말고 아예 침대를 떠나서 뭔가를 하다가 피곤해질 때 자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18살에서 60세 성인은 최소 7시간은 매일 잠을 자야 합니다. 이 적게 자고 신체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합니다. 네 번째, 심하게 코를 고는 것은 숙면에 방해가 되고 낮에 피로감을 느끼게 합니다. 다섯 번째, 낮이든 밤이든 잠자는 시간은 상관없을까요? 아닙니다. 생체 시기가 교란된 야간 근무자의 수면의 질은 떨어지며 이들은 우울증, 당뇨병, 암과 같은 질병에 걸릴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잠영종을 여러 개 맞추는 것은 결국 수면 방해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하는 시간에 한 번 잠영종을 들었을 때 바로 일어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수면에 대한 조사 정리해드렸는데요. 무엇보다 전화기를 침대 옆에 두고 자는 현대인들에게 전문가들은 전자기기의 청색 불빛은 생체 시계를 교란시키기 때문에 이를 멀리하고 잠들기 전에 독서나 음악 감상, 명상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하겠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많은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정리합니다. 독자의 선택. 자, 이번 주부터 생생 라디오 매거진 시간에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보내드립니다. 끝으로 VOA 이야기의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미카가 부릅니다. Happy Ending 들어보시죠. This is the way you left me. I'm not pretending. No hope, no love, no glory. No happy ending. Pick up in the morning. Stumble on my life. Can't get no love without sacrifice. If anything should happen, I guess I wish you well.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Sesame Street. 지금 듣고 계신 이 소리는 미국의 최장수 어린이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입니다. 참깨 거리 세서미 스트리트라는 이름의 이 프로그램은 올해로 방송 50주년을 맞는데요. 1969년 미국의 공영방송 PBS는 다양한 인종을 아우르는 교육방송을 출시하고 지난 반세기 동안 전 세계 언어로 번역돼서 어린이는 물론 어른들에게도 사랑을 받았습니다. 물론 논란을 일으켰던 적도 있었는데요. Guess what Elmo is thinking about today? 이 세서미 스트리트를 제작하는 비영리 교육단체 세서미 워크샵은 16일 빅버드, 엘모, 쿠키몬스터 등 세서미 스트리트의 유명 인형들이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미 동부에서 서부까지 10개 도시를 자동차로 돌며 50주년을 기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6월 1일 뉴욕을 시작으로 워싱턴 DC, 피츠버그, 디트로이트, 시카고, 달라스, 캔자스시티, 덴버, 시애틀,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에서 마무리되는데요. 각각 도시에서 사흘씩 체류하면서 다양한 일정을 소화합니다. 세서미 워크샵의 최고 경영자인 스티브 영 우드는 미국 사회 문화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면서 성장해온 지난 50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새로운 50년에 대한 준비를 하려는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모든 사람이 조건과 배경에 상관없이 존중받고 동등한 기회와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다는 교훈을 변함없이 추구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1996년 조사 결과 미국 만 3세 어린이 95%가 이 프로그램을 시청했고요. 2018년에는 미국인 8,600만 명 이상이 어렸을 때 세서미 스트리트를 보면서 자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 세서미 스트리트는 TV 부문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에미상을 총 189차례 수상하고 그래미상을 11차례 받는 등 상복도 누렸습니다. 세서미 워크샵 측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세서미 스트리트에 얽힌 사연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어려움에 처한 어린이 가족 돕기 캠페인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홍역 비상. 전 세계가 홍역아리의 비상에 걸렸습니다. 17일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세계 홍역 발병 건수는 총 11만 2,163건으로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현재 홍역 유행 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미국을 포함해 모두 68곳인데요.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20개 주에서도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11일까지 확진 환자가 56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주의 로클랜드 카운티는 홍역에 노출된 백신 미접종자에 대해 예배당을 포함한 공공장소 출입을 최대 3주까지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홍역 백신 접종 요구에 응하지 않은 한 유치원을 폐쇄한 지 하루 만에 취해진 조치인데요. 뉴욕시와 뉴욕시 북쪽에 위치한 로클랜드 카운티는 이 초정통파 유대인 거주 지역에서 홍역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백신 접종 의무화는 미국 헌법과 뉴욕주 법에 따른 시민 권리를 침해하는 임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조치라고 주장하면서 15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 원고들은 백신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그런 주장을 일축하면서 백신의 안전성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 알아보는 시간이죠. 독자의 선택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볼까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고 얘기했는데요. 함지아 기자의 보도로 보시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의 비핵화를 계속 진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확신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13일 페루 리마에서 페루 외무장관과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네.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자신감을 또 드러냈습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하노이에서 진정한 진전을 이뤘다면서 미국 지도부가 세계에 가해진 핵 위협이라는 도전을 해결하는데 계속해서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국제사회가 가하고 있는 대북 제재를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재가 지금 가동되고 있고 또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따라서 자구시는 미국이 그 결과를 달성하는 길로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매우 확신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폼페오 장관이 이 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는 점도 강조했죠.
네, 맞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의 거듭된 비핵화 약속을 상기시켰는데요. 김 위원장이 자신에게 직접 최소한 6번 비핵화 약속을 했고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비핵화를 원한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우리에겐 할 일이 있고 계속 진전을 이룰 것이라는 점을 확신한다라면서 다시 한번 이 비핵화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에도 북한과 계속 대화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추가로 더할 내용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이 폼페오 장관을 또다시 강도 높게 비난을 했어요.
네. 북한이 사실 비핵화 협상 상대 폼페오 장관을 비난한 거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좀 성격을 달리해서 아예 교체를 주장을 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권정근 미국 담당 국장이 18일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하는 형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폼페오 장관만 끼어들면 일이 꼬이고 결과물이 날아가곤 한다. 또 폼페오가 회담에 관여하면 또 판이 지저분해지고 일이 꼬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국과의 대화가 재개되는 경우에 폼페오가 아닌 우리와의 의사소통이 보다 원만하고 원숙한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길 바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이 앞으로 폼페오 장관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뭐 그런 의미일까요?
이 부분에 대한 분명한 언급은 없습니다.
네.
강한 거부감을 밝히면서 다른 인물이 대화 상대로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말한 게 사실은 전부입니다.
네.
하지만 폼페오 장관이 나서는 고위급 회담을 거부하거나 조금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요.
네.
폼페오 장관이 지난해 10월 4차 평양 방문 이후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북한의 이런 거부감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북한이 왜 이 시점에 미국 측의 협상 책임자 교체를 주장하고 나선 걸까요?
최근에 북한이 대미 협상 라인을 개편한 것과 조금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최선희 외무성 부상이 파격적으로 승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최 부상이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대신해서 대미 협상 전면에 나설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지난주 열린 상원 청문회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독재자로 지칭한 것도 북한의 심기를 건드린 것으로 보이고요.
네.
최고 존엄을 모독하는 망발로 저질적인 인간됨을 드러냈다 이런 표현도 썼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셈법으로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언급하셨지만 비핵화 협상 상대인 폼페오 장관에 대해서 북한의 비난이 꽤 오래전부터 계속되어 온 거죠?
예, 맞습니다. 가장 최근의 공격은 하노이 회담 직후에 최선희 부상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네.
폼페오와 볼튼이 기존의 적대감과 불신의 감정으로 두 정상의 건설적인 협상 노력에 장애를 조성했다라면서 회담 결렬의 책임을 이들에게 돌렸습니다.
네.
또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됐던 지난해 말에는 폼페오 장관이 북미 관계를 불과 불이 오가던 지난해의 원점 상태로 되돌려 세워보려고 기를 쓰고 있다. 이런 비난도 나왔습니다.
네.
북한은 그 전에도 외무성 대변인 담화나 관영 매체의 논평을 통해서 폼페오 장관에 대해서 낚아주기 두터워도 여간 두텁지 않다. 아이고. 이런 인식 공격성에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어쨌거나 미북 협상 다시 교착 상태에 빠졌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어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4차 남북 정상회담을 장소와 형식에 상관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네.
서울에서 이현철 특파원이 전해온 소식 역시 많이 본 뉴스에 올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북한이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더 큰 기회와 결과를 만들어내는 디딤돌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문 대통령이 얘기했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지난 11일 열린 미한 정상회담에 대해서는요. 하노이 2차 미북정상회담 이후 제기된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또 미북 간 대화의 동력을 되살린 긴밀한 전략 대화의 자리였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두 나라는 외교적 해법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그리고 항구적 평화 정착 원칙을 다시 확인했고 빠른 시일 내에 북미 대화의 재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남북미 정상 간의 신뢰와 의지를 바탕으로 하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필수적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열렸던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남북정상회담 그리고 미북정상회담이 다시 모색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문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후에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남북미 정상이 주도하는 톱다운식 비핵화 협상이 앞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필수적이다. 이 부분에 두 정상이 인식을 같이 했다라고 이제 앞서 문 대통령의 발언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이런 인식을 반영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도 간접 소통을 통해서 3차 정상회담 개최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네.
사실 미한 정상회담이나 남북 정상회담은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의 성격이 강한데요.
네.
문 대통령이 11일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남북 정상회담 추진 의사를 밝혔고 그러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결과를 조속히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라는 게 이제 청와대의 설명이거든요.
네.
미한 정상회담에 뒤이은 남북 정상회담 추진이 결국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성사에 염두를 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른바 새 정상의 삼각 외교가 작동하려면 뭔가 공감대가 있어야 할 텐데요. 이번에도 그런 여건이 마련된 건가요?
일단 기본적으로 새 정상, 그러니까 뭐 트럼프, 문재인, 김정은 이렇게 세 명의 지도자 모두 양자회동에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다시
네.
말해서 톱다운 방식 이
네.
부분에 대해 긍정적이라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번에 남북한과 미북회담 개최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당장 남북정상회담 성사 여부가 조금 불투명합니다.
네.
김 위원장이 우리의 입장과 의지에 공감하고 보조를 맞춰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압박을 했거든요.
네.
미북 협상의 촉진자를 자임한 문 대통령의 입지가 조금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미북 정상회담도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관측이 많은데요.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3차 정상회담 용의를 밝히면서도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가능하다 이렇게 전제를 달았습니다.
네.
반면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혀 실현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빅딜, 그러니까 일괄 타결 해법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물론 미북 정상회담은 현재 단기간의 과제는 아니고 중간에 변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또 남북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를 계기로 해서 미국하고 북한의 실무 협상이 다시 열려야 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네.
관련 내용을 취재한 안소영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미국의 전직 관리들과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미북 협상 재개를
게리 세이모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요. 미국의 대북 제재 원칙과 트럼프 대통령의 빅딜 기조를 바꾸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줄 선물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다만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고려할 때 문 대통령이 이 인도적 지원을 담은 조금 커다란 패키지를 김정은 위원장을 위한 선물로 제시할 수는 있다 이런 전망이 나왔습니다.
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 미한 정상회담에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인도주의적 사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이 북한의 식량 등 다른 것들을 지원하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네, 이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 정상회담으로 나오게 할 만한 유인책이 많지 않다라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도요. 문 대통령이 현재 북한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4차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문 대통령은 김정은에게 미북 대화 분위기를 지속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또 한국 정부가 이 남북 정상회담이 향후 미북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과정이 비핵화 과정을 도울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또 이 두 과정이 어떤 공통분모를 갖고 어떻게 서로를 보강할 수 있을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이런 제안입니다.
네.
로버트 갈루치 전 국무부 북핵 특사는요. 미북 사이에서 제재 문제로 어려운 위치에 있는 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스몰 딜 언급을 대북 설득 카드로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는 했습니다.
네.
빅 딜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스몰 딜이 있을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문 대통령에게 어느 정도의 상호주의를 의미하는 스몰 딜에 대한 의지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준 것이다 이런 분석입니다.
네.
따라서 이를 통해서 핵 협상을 궤도에 올릴 신호로 간주할 수 있는 미북 실무 협상을 견인해야 한다라고 갈루치 전 특사는 제언했습니다.
네.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도 알아볼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과의 유대 관계를 거듭 강조하면서 미북 대화는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종훈 기자의 보도인데요.
I don't want it to move fast. Doesn't have to move fast. Right now it's moving along just perfectly and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미네소타주에서
이 말은 지난 15일 한 토론회에서 나왔는데요.
네.
미북 대화와 관련해서 빨리 움직이길 원치 않는다라면서 빨리 움직일 필요가 없다. 뭐 이른바 속도론, 속도 조절론을 다시 한번 꺼냈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요. 뭐 제재도 계속되고 있고 인질들이 돌아왔고 미군 유해도 돌아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역시 김정은 위원장과의 유대 관계를 강조했는데요. 김 위원장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고 그는 얼마 전에 더 많은 대화를 고대한다라고 말했다면서 대화는 괜찮은 것. 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최근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한 시정연설에 대한 대답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나요?
네, 뭐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위원장은 집권 2기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시정연설에서 미국과 관련돼서 상당히 많은 발언을 했습니다.
네.
핵심은 미국이 3차 정상회담을 하고자 한다면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 하지만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는 조건에서 하겠다 이 이야기였고요.
네.
특히 정상회담 개최 시한을 올해 말로 제시하면서 제재 해제 문제 따위에 더는 집착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밝혀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에 즉각 응답한 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이어갈 뜻을 한번 다시 밝혔다라고 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라는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과 또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과 폼페오 장관은 아무런 합의 없이 끝난 하노이 회담에 대해서 다음 단계 진전을 위한 성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새삼 강조를 했었죠.
네. 자, 두 정상이 이렇게 서로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긴 했지만 미북 대화가 다시 열리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앞서서도 뭐 간단히 뭐 짚어봤습니다만
예.
지금 비핵화에 관한 입장차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모두 뭐 서두르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 정상회담을 서두르면 좋은 합의를 이룰 수 없다면서 회담이 열리려면 단계, 뭐 스텝 바이 스텝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김 위원장은 아예 올해 말까지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다 라면서
네.
자신이 먼저 입장을 바꾸거나 회담을 제안할 뜻은 없다 이런 점을 또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시정연설에서 구체적인 협상 조건을 제시한 게 있나요?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 이런 주장을 한 것 외에는 뭐 구체적으로 언급한 건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
다만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 측 제안을 전혀 실현 불가능한 방법 이렇게 표현하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거든요. 미국의 빅딜식 일괄타결 해법은 선무장해제 후 제재전복 야망을 드러낸 것이다. 이런 주장입니다.
네, 뭐 미국과 북한이 공을 서로에게 넘긴 상황이 됐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독자의 선택 마지막 기사 알아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 노동자 전원을 송환해야 하는 시점이 7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국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는데요. 함지아 기자의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에 올랐습니다.
최근 들어 가장 많은 북한 노동자의 송환 사실을 공개한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유엔 안보리에 제출한
최근 들어서 북한 노동자를 가장 많이 돌려보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네.
러시아가 최근 뭐 대북 제재 결의 2397호 중간 이행 보고서를 보면요. 3만 명 정도에 이르던 북한 노동자 수가 최근에는 11,490명 수준으로 줄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안보리가 관련 결의를 채택한 2017년 12월 이후에 2만 명 가까운 북한 노동자가 돌아갔다라는 얘기겠죠. 중간 이행 보고서를 통해 북한 노동자의 송환 사실을 알린 또 다른 나라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폴란드, 말레이시아, 독일, 스페인 등이 있었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올해 말까지 회원국들이 자기 나라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야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에 결의 2397호를 채택하면서 각국이 그때 시점으로는 24개월 내 다시 말해서 올해 12월까지 모두 노동자들을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네.
유엔 결의 위반을 피하기 위해서는 각 유엔 회원국이 올해 말까지 남아있는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송환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네.
따라서 지금 회원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움직임은 남은 7개월 동안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네.
노동자와 관련한 안보리의 조치는 2017년 8월에 채택된 2371호에 처음으로 담겼습니다. 2371호는 당시를 기준으로 신규 북한 노동자에 대한 비자 발급을 하지 못하도록 했는데요. 이후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안보리가 2375호를 통해서 기존 노동자들의 비자 갱신을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97호에는 2년 안에 노동자를 모두 송환시켜라 이런 그 조항을 못 박았습니다.
네. 이렇게 세계 각지에서 북한 노동자들이 돌아간다면 북한의 외화벌이 상당한 차질이 있겠네요.
네. 전문가들은 대체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도요. 북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송금액 감소를 북한이 입을 주요한 타격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뱁슨 전 고문은요. 북한 노동자의 수익 상당 부분은 송금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됐고 이는 해외 노동자 부문의 제재가 가해진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미국 정부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이 노예와 같은 환경에서 일하면서 임금의 상당 부분을 북한 정권에 지불한다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유입된 외화는 궁극적으로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 등으로 쓰인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런 점으로 미뤄볼 때 북한 노동자 감소가 결과적으로는 북한 정권의 외화 수입을 끊는다는 게 뱁슨 전 고문의 설명이었습니다.
네.
또 뭐 다른 문제를 지적한 건 당장 자국으로 돌아온 노동자들이 뭐 새로운 직장을 찾거나 다른 사업을 모색해야 되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을 했습니다.
네. 지금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이 일하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죠?
예. 때문에 현 시점에서 북한 노동자를 가장 많이 받아들인 중국의 변화를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건데요.
네.
뭐 예를 들면 북한 경제 전문가죠.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요. 중국이 아직 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서 중국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내 북한 노동자는 수만 명으로 추산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독자들이 많이 본 기사를 통해서 한반도 소식 정리해보는 독자의 선택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다시 좀 훑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 알아봤고요. 또 폼페이오 장관이 비핵화 진전을 확신한다라고 한 발언 내용 살펴봤습니다. 이어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4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망, 또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북한 노동자들의 송환 전망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부터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하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이 시간에도 만나실 텐데요. 미 동부 메릴랜드주에 거주하는 탈북 남성 앤드류 조 씨의 첫 번째 사연부터 소개합니다. 러시아 벌목궁 출신 탈북자 앤드류 조 씨. 그의 인생을 숫자로 말한다면 북한에서의 30년, 러시아에서의 10년, 그리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있는 미국에서의 10년의 시간입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에서 중국과 제3국을 거쳐 자유의 땅을 밟지만 그는 러시아에서 바로 미국행 비행기를 탄 탈북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내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파키스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영어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옆에 지나가는 그 음료수나 달라는 말도 못했어요. 그냥 앉아서 타고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영어를 좀 하더라고요. 아 참, 그래서 아, 이 사람은 어디 뭐 출장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정 모르는 사람들한텐 평범한 한 여행자의 잡담 같을 텐데 앤드류 조 씨에게는 목숨을 걸고 택한 미국행을 떠올리는 애교 섞인 고백입니다. 2010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 극적으로 진입해 미국 망명을 결정하기까지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탈북 남성 앤드류 조 씨. 태평양을 건너는 동안 10년 전 더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 북한에서 러시아행 기차를 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로 들어올 때는 그 나라를 벗어나는 순간부터는 많은 이제 호기심, 예, 우효감 이런 거를 가지고 그때 상황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도 뭐 북한에서 처음으로 이제 외국을 밟는 순간이니까 그때는 정말 종막 속에 내가 지금 잠겨 있는 듯한 그런 예.
기차를 타고 러시아를 딱 봤을 때. 그리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땅을 딱 밟았을 때 그때 느낌의 차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전혀 달랐죠. 러시아에서 이제 미국 땅을 딱 그 비행기를 탔을 때는 아 정말 뿌듯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또. 아 진짜 이제 내가 미국으로 가는구나. 아 이게 미국행 이제 비행기인가? 러시아와 미국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이제 환경이나 이제 날씨 이제 모든 이런 것들 이제.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혈기왕성한 32 나이에 북한을 떠나는 그의 심정은 세상을 향한 갈증과 꿈, 그리고 다신 집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외국으로 나갔다 이제 사건 사고로 인해서 시체돼가지고 북한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이게 그런 것들을 목격하면서 아 이제 가면은 이제 이 강을 건너면 언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기억할 수 없는 길이다.
마치 먼 사냥길을 떠나는 사내의 심정이었을까요? 무엇보다도 2010년에 그는 그리운 고향을 뒤에 남겨둔 채 미국 망명길에 오른 탈북 난민으로 신분이 달랐습니다.
우리 집에는 난민 가슴에 이제 난민 표를 이게 목에다 걸고 그린 색깔
이름 적혀 있어요, 선생님.
있죠, 목에다.
본명이.
네, 본명이 적혀져 있고.
앤드류라는 미국식 이름은 러시아에서 살았던 시절 안드레이에서 따온 겁니다. 러시아 벌목공이었던 안드레이. 그가 러시아에서 보낸 10년의 삶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없지만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안드레이라는 이름으로 아직 러시아에서 살고 있었을 겁니다. 앤드류 조 역시 1940년대부터 시작된 북한의 러시아 해외 노동자 파견에 동참한 중간 성분인 북한 사람입니다. 고난의 행군을 거치며 굶주림이 뭔지 알기에 늘 먹고 살 고민을 해야 했던 그가 국경 넘어 세상 밖으로 눈길을 돌린 건 외국물 좀 먹은 지인들의 부추김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너무 이제 같이 사니까 나갔다 들어온 분들은 꼭 한마디가 그런 말을 해요. 한번 나갔다 와라. 그러니까 세상을 한번 봐야 된다는 소리예요.
거기에다 해외 나가면 돈 좀 만질 수 있다는 당국의 선전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도당이나 이런 그 관련 부서들이 이제 하는 말이 러시아는 정상적인 나무 생산에 들어갈 것이며 거기서 나오는 월급은 루블리로 현찰로 지불되고 한 달에 못해도 250에서 300불은 번다. 3년 동안 내가 안 먹고 좀 모으면은 못해도 만 불은 가지고 나오겠지. 뭐 뭔가.
바깥 세상 구경만큼 돈 벌 욕심이 커진 마음은 이미 러시아행 기차를 타고 있었을까요? 순종적인 아내는 남편의 뜻을 따랐고 그는 3년 뒤 돌아올 결심을 하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러시아 틴다 임업소에서 일을 시작한 그는 만 달러라는 꿈같은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북한 당국의 거대한 사기극에 속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들어와 보니까 현실은 다른 현실이죠. 한 달에 300불이는커녕 100불도 못 버는 사람들이 많아요.
올해 이래도 형편은 같은가요?
네, 올해 이래도 똑같아요. 북한 노동자는 노동자 아무리 그 달에 생산을 많이 했어도 300불 밑으로 줘야 된대요. 버는 거는 맞지만 안 주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버는 액수에서 북한 당국이 40% 떼가고 연합기업소와 사업소가 25%, 15%씩 또 떼가니 고장 남는 건 홀쭉한 봉투에 담긴 100달러도 안 되는 돈. 어찌해도 돈 벌기 어려운 이런 현실은 앤드류 조 씨를 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사업소로 나온 순간 탈북자가 된 거네요.
예, 나온. 실제는 북한을 떠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사업소를 이탈해서 이탈자로서 돈을 벌어가지고 다시 북한을 들어가려고 하는.
탈북자든 이탈자든 쫓기는 신세는 마찬가지.
사업소를 이탈하셨을 때 돈 좀 벌어서 북한에 다시 들어가겠다 생각을 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다 누구나 나와서 이제 돈을 좀 벌어서 다 누구나 북한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빈손으로 돌아갈 순 없기에 작심하고 간 곳은 중국 국경에서 30km쯤 떨어진 러시아 동쪽 끝 하바롭스크였습니다. 그곳에서도 북한 사람도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됐습니다.
상당히 매일매일 위험해요. 그러니까 왜 위험한가 하면 이탈자들을 잡으려 계속 그 조가 러시아 전 지역을 계속 이제 다녀요. 또 러시아 경찰도 피해야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일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아주 낮은 그 바닥에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청소나 또 다른 사람들 뭐 집에 가서 땅을 파준다거나 돈을 제대로 못 벌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시간은 가고.
버텨야지. 아니, 돌아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결심을 수천 번도 더 했습니다.
들어가도 처벌받고 들어가자니 또 돈이 없고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직 러시아에 많아요. 10년, 20년 그런 식으로.
어디서 객사를 해도 아무도 모를 그런 신세가 된 건지. 하지만 예기치 못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1년 하바롭스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조선족.
저는 바로 연변 조선족 사람을 만났어요. 한국 선교사를 만나게 된 거죠. 만나게 된 목적은 이제 일 때문에 교회 어떤 건축 일 때문에 만나게 돼서 그 교회 건축을 이제 하면서 제가 이제 거기서 신앙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날이 기독교 신앙을 접하고 선교사가 되게 한 운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뭐 돈이나 어떤 일보다도 제 생각이 이제 바뀐 거는 거기서 이제 성경 말씀을 접하면서 제가 이제 많이 고민하고 생각한 게 이제 북한 체제, 독재 체제였다는 것을 그때야 저는 알았죠. 완전히 깨달았어요.
그렇게 시작된 러시아 정착 생활. 한마디로 기독교 전도사로 살았습니다. 깨알 같은 글씨로 빼곡히 써내려간 수기에는 러시아에서의 10년의 삶이 적혀 있는데요. 일단 그의 마음이 더 이상 불안하지도 돈벌 욕심에 조급하지도 않게 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북한 사람으로서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왠지 나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없었고 불안하지도 않았으며 그냥 평안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때 교회 선교사 사모께서 자신이 보시던 낡은 성경책을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일하면서 성경을 통독했고 밤이면 선교사님과 한자리에 누워 성경 이야기, 남북한 이야기, 또 즐거웠던 소꿉장난 시절의 이야기들로 밤을 새며 잠들곤 했습니다.
러시아는 그에게 북한에 대한 그리고 삶에 대한 새로운 눈을 뜨게 해준 축복의 땅이 됐습니다.
북한 사람들을 하나의 그런 우식을 깨우기 위한 그런 운동을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신앙을 가지면서 사명감을 갖고 북한 사람들 곳곳에 숨어있는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신앙 서적이나
가족에게 돌아갈 마음을 접기까지 3년의 시간이 걸렸다는 조 씨는 하바롭스크에 대한예수교장로회가 작게 건물을 빌려 마련한 신학교의 학생이 됐고 또 전도사가 됐습니다. 미국에 있는 선교단체가 파송한 형식으로 선교사 임명도 받았습니다.
굉장히 러시아에서는 오히려 제가 즐겁고 기쁘게 시간이 정말 어떻게 한 시간 한 시간 그러니까 보람이 있었어요. 모든 삶 가운데 굉장히 보람이 있었어요.
북한을 떠나 동토의 땅 러시아에서 인생의 황금기 같은 30대를 보냈습니다. 보위부의 감시를 피해 다녀야 하는 살얼음판 같은 현실이었지만 불법 이탈자로 러시아에서 10년을 사는 동안 북한 선교사가 되면서 삶의 이유와 목적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네,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들어보셨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았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재밌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쇠난도 계곡이 봉쇄당하면서 남부군은 식량과 보급품마저 떨어졌습니다.
남부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보충 병력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노예들도 훌륭한 병사가 될 수 있습니다.
1865년 3월 남부의 국회는 흑인 노예들을 군대에서 받아들이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1864년 미국은 전쟁 중이었지만 북부에서는 차기 지도자를 선출할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급진적인 공화당원들은 급진당이라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별도의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온건파 민주당원들이 대세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은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대통령 지명 전당대회를 열었습니다.
민주당의 정강은 노예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부주들이 연방에 복귀할 때 헌법상의 권리를 잃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복귀하는 주가 갖고 있는 노예에 대한 권리를 의미했습니다. 민주당 대의원들은 이 정강을 승인하고 조지 맥클러렌 장군을 대통령 후보로 지명했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끝나고 며칠 뒤 북부군은 중요한 군사적인 승리를 거뒀습니다. 북부인들은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여론은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에게로 기울었습니다. 당장 전쟁을 종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온건파 민주당은 대중적인 지지를 잃었고 국민연합당과 링컨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올라갔습니다. 급진적인 공화당의 존 프레먼트 후보는 결국 대선 경쟁에서 물러났습니다. 11월에 치러질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와 조지 맥클레런 후보 중에서 한 명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국민연합당의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에 대한 지지는 연방을 구할 때까지 남북전쟁을 계속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 반면 온건파 민주당의 조지 맥클러런에 대한 지지는 승리와 상관없이 전쟁을 당장 끝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결국 선거는 국민연합당의 에이브러햄 링컨 후보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두 번째 취임을 앞두고 남부대표와 평화회담을 계획했습니다. 회담은 체사피크만의 한 항구에서 개최될 계획이었습니다.
우리의 요구 조건은 분명합니다. 이 회담에서 우리는 하나의 보편적인 국가를 위한 평화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남부의 독립은 있을 수 없다는 걸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남부의 대표는 링컨 대통령의 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평화회담은 실패로 끝났고 1865년 3월 4일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 취임식이 열렸습니다.
4년 전 대통령 취임식 때 국민들은 전쟁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인식했었습니다. 모두가 전쟁을 두려워했었지요. 전쟁을 막아보려고도 했었고요. 사실 남과 북 모두가 전쟁에 반대했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한쪽은 국가를 존립시키기 위해 전쟁을 선택했고 다른 한쪽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을 받아들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이 끔찍한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하지만 신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은 지난 250년 동안 노예들을 혹사시키며 재산을 불린 사람들이 그 재산을 다 잃을 때까지 이 전쟁을 계속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노예 소유주들의 채찍에 맞아 흘린 핏방울에 대해 병사들의 칼로 그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할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될지도 모릅니다. 신께서 우리에게 정의를 볼 수 있게 한 것처럼 우리는 누구에게도 악의를 가지지 말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며 의로움을 굳건히 지키면서 이 전쟁을 끝내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와 모든 국민에게 올바르고 항구적인 평화가 계속되게 해야 합니다.
대통령 취임식 날 저녁, 백악관은 일반인들에게 개방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을 보기 위해 백악관으로 몰려들었고, 자정이 다 돼서야 연회가 끝나고 백악관 문은 다시 닫혔습니다. 축하연이 모두 끝난 다음 링컨 대통령은 한숨 돌릴 새도 없이 급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은 다음 4년간의 임기 중에 남북전쟁을 끝내고 전쟁이 가져온 상처와 증오를 치유할 수 있길 희망했습니다.
저는 패자들에게 교수형이나 가혹한 보복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남북은 병사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통일된 하나의 나라에서 평화로운 시민이 되고 미국이 다시 하나가 되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던 때 남북전쟁은 북부의 승리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남부는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상태였지만 남부 지도자들은 패배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여전히 남부 수도인 버지니아의 리치몬드 주변에 포진하고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 역시 리치몬드를 오랫동안 지킬 수 있을 거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때 막강했던 로버트 리 장군의 군대는 5만 명도 채 못되게 줄었습니다. 남북은 병사들은 지치고 굶주렸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이번 주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늘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생생라디오 매거진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끝곡 Fool's Garden이 부릅니다. 레몬 트리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 I'm waiting for you but nothing ever happens and I wonder I'm driving around in my car I'm driving too fast I'm driving too far I'd like to change my point of view I feel so lonely I'm waiting for you but nothing ever happens and I wonder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잠시 후 11시부터는 VOA 세계뉴스에 이어 영화 동네와 사랑의 추억 연가가 방송됩니다.